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은혜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거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고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고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좋은 아침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밤새 치유하시고 새벽에 소생시켜 주시며 이와 같이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힘도 골고루 부어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이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필요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희들의 에너지가 되어주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명도 풍성해지며 또한 이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세운 교회의 이원이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한 많이 전도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장 가운데 하나님과 또한 만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잠을 잘지라도 그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떴을 때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암투병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죄시리 집사를 이 시간에 방문하여 주시고 마음을 두드려 주시며 그 방에서 나와 이 넓은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호하고 있는 김도인 집사에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이명수 권사님 가슴, 기침, 기관지 천식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답답한 가슴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속 시원한 미래와 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거리가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삶을 일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재정적인 어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롯드로아가 가장 왕성한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성수기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쪼개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거기에 세상적인 기업의 성공이 덧붙여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 귀한 은혜 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제18장 13절에서 마지막 절인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8장 제13절에서 마지막 절인 27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너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너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어본 대목은 소제목이 우두머리를 세워서 재판하게 하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소제목을 이 문단에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두머리를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한 이유는 모세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재판을 판결했지만은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했는 이스라엘 백성은 추상컨대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입니다. 그 민족 가운데 서로 시비를 가려야 될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시비를 가리는데 그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율법으로 주시기는 했지만 그 깊은 의미를 알아듣고 그것을 응용하여서 현실적인 재판에까지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시킬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당대에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아론도 할 수가 없고 훌도 할 수가 없고 여호수아도 할 수가 없고 여분의 아들 갈렙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에 판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 대상이 한 하루에 10건의 재판 정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240만 명이 광야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년 동안에 한 건씩 사고를 친다고 해도 1년이면 10사람이 한 건씩 사고를 칠 것입니다. 한 달이 되면 100사람이 정도가 또한 관여가 될 것입니다. 매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3,000명 내지 5,000명이 함께 살면 매일 사건을 하나씩 일으킨다고 칩시다. 곱하기 1을 해서 만 명이 사건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240만 명이면 하루에 240건의 송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을 부러뜨려서 120개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적어도 추산컨대 하루에 100번 정도 법정을 열고 판결을 내려야 될 일입니다. 하루에 판사가 100건의 재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그 일만 하더라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이 다 투입이 되어야 되고 마침내 녹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그 옆에서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없었을까요? 재판을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크게 경험하지도 못했고 또 율법도 처음 보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구나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뭘 알아야 비판을 하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모세의 진영으로 사위를 찾아왔던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가 보니까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이 일은 혼자서 감당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적어도 100명 정도가 나누어서 해야 하루에 한두 건이라도 알뜰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충분히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책을 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알아듣도록 얘기합니다. 혼자서 하게 되면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새벽에 와서 저녁까지 기다리니까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쩌지, 우리가 사사기를 얘기할 때 쩌지저라고 발음합니다. 이 판결을 할 수 있는 재판관들을 훈련을 시키라. 그래서 후보를 뽑도록 하는 것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흔히들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분업이 되어야 되고 직분자들이 필요하고 부서장이 필요하다. 다들 그렇게 교회가 조직화되어 갑니다. 그렇게 사실 직분자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새로운 조직체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일, 전도의 일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목회도 혼자서 할 수 없으므로 목회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부교역자도 필요하다. 논리는 그렇게 전개되어집니다. 행정 비대화 현상에 살고 있는 현대국가 그리고 조직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현대국가 사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 정도만 가지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수박 그 달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대목은 반드시 전후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후 사정 무엇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주시고 지금 이런 대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수 있을 때로서 전체적인 의미와 그 부분의 뜻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18장이라고 하는 것은 19장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19장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18장입니다. 그 말씀 다음에 바로 19장으로 점핑을 해가게 됩니다. 19장에서 가장 출애굽에서 중요한 대목이 19장에 실려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6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소위 율법국가의 대선언이 19장 6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율법국가의 성립, 세상에서 최초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성립이 바로 시내산 앞에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혼자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가 이방 민족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은 목적이 달성된다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국가의 성립입니다. 율법국가는 그것도 나라이며 국가이기 때문에 3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에는 국가를 형성하는 세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입니다. 첫째가 무엇일까요? 주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토라고 하는 영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국민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240만 명 백성들이 또 온갖 잡족들이 같이 더불어서 광야로 나와서 지금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국민 백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요소로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은 본래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한국 헌법에도 있는 대요강입니다. 총칙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 율법국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누구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세상 만민 가운데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주권자가 되리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그러므로 주권 하나님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국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국토입니다. 영토. 제사장 나라 율법국가의 영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약속의 땅 즉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자기들의 영토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 영토와 국토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을 전부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곧 이 거룩한 도성이 된다고 잘못 판단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했으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가 되어서 100번 십자가 처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국토가 나타날까요? 영토가 어디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7장 제21절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국가의 제사장 나라의 성도들의 나라의 영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셔야 됩니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7장 20절과 2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몸, 우리 심령 속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우리들의 속사람 속에 성전을 삼고 좌정하고 계신다고, 내주하고 계신다고 정확히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는 그곳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율법 국가가 기본적으로 기초를 내리고 그리고 땅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진리의 국가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가장 영혼 깊숙이 우리 생각과 가치관을 움직이시며 성도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그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디디는 땅마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잘못 생각한 것이 선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가나안 땅에 집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영역을 넓혀준 바로 다윗 대왕을 헌모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이 여러 제국에 의해서 위축된 삶을 수백 년간 살고 있고 속구로 살고 있지만 다윗 대왕의 후계자가 와서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옛날 그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을 제외한 두 개의 문명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이에 있는 땅들을 자기들이 다시 영토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매불망 그만을 기다렸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진리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변화된 마음속에 생각을 고치는 그곳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었으니 얼마나 안과 밖이 틀린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하나 판결하면서 바로 나가는 그 척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모세가 했던 그 일은 백성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게 행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깊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또 하나의 의미가 이 대목 속에 있습니다. 그 대목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뷰로크라시라고 하는 관료제의 확립입니다.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역시 백성들이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게 됩니다. 정부를 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부를 구성할 때에는 거기에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입법권은 이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입법을 해서 이미 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입법부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을 적용시키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법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적인 자치권을 유대교도들에게 주면서 그들에게 최고기관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만드는 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 재판소입니다. 종교 재판을 행할 수 있는 것. 여기 모세도 재판하느라고 13절에 보면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시비를 가릴 것인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판결할 것인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요체가 되어지고 핵심사항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세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손가발이 될 하나의 조직체가 생깁니다. 그것이 관료제입니다. 뷰로크라시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란 단계적인 조직체가 형성이 직급별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관료제는 또 하나의 기능을 행사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열두 지파로 나누어져 있는 권력을 모세로 집결시키는 치리부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앙 집권제가 확립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것이 나라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상 중앙 집권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에 의해서 그것은 제각각 사사시대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왕정은 사무엘 시대의 사울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미 모세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이 모세가 거느렸던 친위부대 중앙집권제 관료조직이 바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12지파와 이 모세로 중심을 해서 갖고 있는 이 친위조직인 이 관료제 조직과 마찰이 과연 없었을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수없는 충돌을 가지고 옵니다. 아론이, 미리암이,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그리고 다른 노벤 지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로 세력을 형성해서 모세에게 대항을 했다고 하는 것들은 바로 모세가 가지게 된 이 권력, 이 관료제, 그것에 대한 하나의 견제 기능으로 그들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 대목에 가서 그냥 쉽게 그탈기로 우리들에게 적용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 대목에서 이미 보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24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어떻게 통솔해 나아가는가 하는 그 방법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응용하게 되면 교회도 어떻게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대목을 전부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디안 족속도 이런 방법으로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엿보게 해줍니다. 이렇게 미리 국가를 형성했던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자기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아주 행복하게 자기 미디안 땅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를 떠나보낸 다음에는 모세는 이제 장인의 부탁과 미디안 족속들의 부탁을 받아들였는지 홀연히 미디안의 땅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부터 백성을 이끌고 19장 1절로 2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서 시나이 반도 남쪽 끝까지 가서 시내산 앞에 이르러 거기서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본래 제사장 나라는 본래 계획에 따르게 되면 거기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우리가 3장에서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3장 12절에 가면 출애굽기 3장 12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땅 호렙산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거기에 도착했다가 이렇게 관료제를 만들고 그리고 율법국가를 이미 형성하면서 그들의 발걸음이 국가의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군대도 만들어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장인의 부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처갓 동네를 떠나서 시나이 반도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가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이 나라가 성립되었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개국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개인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8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와 거대한 조직인 교회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함께 동역을 해야 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미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 심령 속에서 해석하고 우리들에게 먼저 적용을 시키면서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조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되심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도 주셨고 교회의 연합체도 주셨으며 많은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유기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연결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눈이 떠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